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죄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반갑습니다. 썰렁하네요. 인사도 안 하고. 네. 앞으로 통일도 평화적으로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니북식으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예, 앞에 뒤에 있는 분들아. 네, 제가 어저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하나, 천국 사역의 의식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국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1절부터 보시면 1절에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탈란트의 비유도 이 천국 패러블, 천국 비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은 정말 특별한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다른 나라 외국에 이렇게 자주 성도들을 접해보았는데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불같은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면서도 매우 파괴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천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불은 정말 필요한데 불은 매우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열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하면서요. 우리 어떤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쁘면서 한쪽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사고 치지 않을까?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면 여러분 열심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들 혹시 보신 일이 계십니까?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 오셨나요? 네. 열심은 필요한데 저는 열심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섬기느냐, 바른 섬김의 원리를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리더십을 말할 때도 요즘 많이 우리 시대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소위 원리 중심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Principle Centered Leadership,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되고 원리를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탈란트의 비유, 저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를 저는 맡음의 원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맡음의 원리.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여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예,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 이걸 옛날 우리 한국말로는 청직이라고 보통 말을 했어요. 청직이라고 말했습니다. Steward. 좀 현대적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것이 매니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튜어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맡은 자들의 탈선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맡은 자들의 탈선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주인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소위 청지기의 탈선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고 그해 가을 아주 풍성한 소출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대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내가 가로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기대 이상의 소출을 예측하면서 현재 있는 곡간으로 이 모든 곡식을 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곡간을 넓혀놓았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 곡간마다 넓혀놓은 곡간마다 곡식을 쌓아두고 나서 그날 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독백처럼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이 대화, 이 대목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재밌는 대화예요. 자, 이 부자가 우선 자기 심중에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무슨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악센트를 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신 분이 없겠죠. 계속 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던 밤, 그 인생의 마지막 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미있는 대화죠, 사실 참요. 지금 이 비유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의 초점이 뭡니까? 이 오너십의 문제, 오너십. 누구 거냐 이 말이 도대체 누구 거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목숨, 내 영혼, 내가 오늘 불러가겠다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도대체 누구 거냐 이 말이.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심지어 우리들의 자식. 뭐 자식도 사실 내 자식 아니죠. 네,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오너십을, 오너십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 바로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이요. 헌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소위 그 11조 정신이 처음으로 가르쳐진 대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이 아마도 이 11조의 어떤 스피릿, 정신이 처음 드러나는 장면이 저는 창세기 14장의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사병 같은 조직을 동원해서 적들이 준비되지 않았었던 그 밤에 일종의 기습 공격 같은 것을 감행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일종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대목부터 창세기 14장 17절 이하가 시작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부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죠. 그 영접하는 일행 가운데 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멜키세덱이라는 아주 신기한 인물이 여기 18절에 보면 등장해요. 19절에 보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이 멜키세덱,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더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절에 이 제사장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해요. 이 대목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4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키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거기 처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바칩니다. 왜 바쳤느냐? 이 메시지 듣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키세덱이 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 하나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아마 전쟁에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니까 상당히 그는 아마 자부심에 취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전략이 적중했어.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의 어떤 지혜, 자기의 전략, 자기가 구사할 수 있었던 전법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너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열심히 생각을 구사했겠죠. 열심히 싸웠겠죠. 땀 흘렸겠죠. 피 흘리도록 열심히 죽도록 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네가 수고했지만, 네가 싸웠지만, 네가 네 노력을 구사하고 네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러나 네가 생각할 수 있었던 지혜, 그 지혜의 원천이 누구냐 말이야. 싸울 수 있었던 건강, 내 힘, 그 모든 원천이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적들이 항복하게 된 그 궁극적인, 근원적인 배경,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승리의 원인이 내 자신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정신이 바짝 났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걸 깨닫자마자 그의 응답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전리품에 10분의 1을 바치면서 이게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뭐 10분의 1은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때문에 승리했고 주님 때문에 버텼고 주님 때문에 살아왔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 정신이죠. 이게 정신. 저는 이런 주님의 오너십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습관 중에 하나는 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헌금과 함께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 기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저 동의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란 근거 없이 우리의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못지않게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기도가 말씀을 우리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기도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주인의 뜻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좀 물어봐야죠. 네,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진행된다는 구체적인 표지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간증이나 응답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돕고 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있구나.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잠시 나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교회에 강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도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 회의 없이 이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가 움직여갈 수 없는데 다른 교회와 그 교회의 특성상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말들만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투고 그런다고. 뭐 처음 회의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요식적으로 기도하고 근데 중간에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회의 중간에도 하다가 뭐 일이 잘 안 되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 참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귀하구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말이죠. 정말 묻는다. 아,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있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엑서사이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섬기는 모임 가운데 코스타라고 유학생들 섬기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강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주님의 그 뜻을 항상 묻고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는 구체적인 삶에서 저는 청지기의 삶이 전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맡은 자의 삶, 맡은 자의 삶. 우리가 열심히는 하지만 혹시 주님 빼놓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조크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소위 피크닉 야외 예배를 갔는데 하루 온종일 아주 열심히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 담아놓고 마지막 폐예배 드리면서 아마 주일학교를 인도하던 전수사님이 어린이 하나에게 대표로 아마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네가 아마 대표로 기도하라고. 근데 이 마지막 폐예배에서 어린이 하나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성령님 빼놓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오너십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 저는 두 가지의 습관. 우리가 물질의 십일조라든지 규칙적인 헌금. 저는 규칙적인 헌금은 규칙적인 헌신의 표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자의 삶.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맡음의 원리, 청지기의 원리죠. 청지기의 원리. 저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재능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재능의 원리. 다 같이 재능의 원리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의 원리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본문의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다시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각각 재능대로 맡기셨다. 떠나가시면서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다섯, 둘, 하나 하는 양에다가 먼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수치, 크고 적은 것보다도 조금 이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다르게 맡겨주셨다. 다르게 재능에 따라 다르게 맡겨주셨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natural talent, 우리 자연적인 재능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달라요. 저는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은사도.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생활이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이 은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은사에 대한 이해.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교리적인 접근이었다면 12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제 12장의 구체적인 삶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가르쳐지냐면 은사의 문제가 나와요. 은사의 문제. 로마서 12장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6절만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은사대로. 네, 그냥 뭐 8절까지 읽죠. 7절, 8절 계속. 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네. 먼저 6절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가 다 다르다. 은사가 다 다르다.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이 은사라는 말을 히라보르는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카리스마.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카라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카라라는 단어의 어근을 이루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카라라는 단어가 조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자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 기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마치 뭐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음악해야 이 사람은 행복하죠. 그래야 기쁘고 또 미술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그 미술을 해야 행복하고 기쁘고 또 운동에 탈란트를 가진 사람은 운동해야 거기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섬길 때 그냥 아무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따라 섬긴다. 혹은 은사를 따라 섬긴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요즘은 어떻게 내 은사를 알아볼 수 있느냐, 뭐 은사, 뭐 발견법, 뭐 여러 가지 그런 발달된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 없어도 돼요. 그냥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그거 하시면 돼요.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저는 그것이 은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들이 있는데 섬김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봐요. 근데 나는 이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내가 기쁘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 근데 두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만 갖고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좋아하면서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가끔씩 제 설교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설교 끝날 때쯤 꼭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 찬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았던 애를 다 까먹었습니다. 뭐 이런 편지를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예. 저는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은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과목이라고 만들어 놔갖고 내 평균 성적을 항상 깎아먹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찬양을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찬양. 참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전 전도사 시절에 옛날 풍금도 없던 시골교회 하나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왜? 첫 음을 내가 잡아야 하는 고민. 이게 보통 심각한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나가기 시작한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청년의 시절에 그 교회가 좀 이상해요. 연말이 되면 내년도 봉사자 명단을 딱 발표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명단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해에 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성가대 가서 들어있는 거예요. 성가대.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는 감히 항의를 못하고 부목사님이 역할을 하던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가대하고는 별로 이렇게 제가 잘할 수가 없으니까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막 째려보더라고. 이 형제 목소리 좋지 않느냐고. 그분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 목소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목소리와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는 괜찮잖아요. 안 괜찮습니까? 제가 목소리는 박목사님보다 좀 나아요. 목소리. 샤프하기는 저보다 더 날카로우시지만 목소리는 제가 낫죠. 소프트 하잖아요. 어떤 분은 로맨틱하대요. 예. 목소리와 상관없이 제가 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성경도 모르나. 무슨 성경 말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거 모르나. 듣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성가대 한번 섰어요. 예. 성가대 꼭 한번 섰는데. 저를 베이스에다 집어넣었어요. 베이스에다 집어넣는데 불행히도 제가 서 있던 자리가 베이스와 테너의 분수령. 거기서 모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다 들려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테너와 베이스가 함께 들려오니까 이쪽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게 헷갈리는 고민.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한 시간이.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내가 앞으로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겠다. 그것은 내가 뭐 도망가고 일 안 하고 뭐 빼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 찾아서 좀 하면 되잖아요.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했더니 어떤 그 뭐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도 아닌데 그때는 제가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그 매달 이 안내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바뀌죠. 근데 목사님 저는요 안내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내위원 명단에서 빼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싹 웃어요. 아주 뭐 사람을 세뇌하는 그런 요요한 미소를 가지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제가 권사님 딱 보니까 뭐 안내의인사가 성경에서 저는 그런 거 본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얼마나 잘 웃으시고 아주 굉장히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미소에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끝까지 안내위원 하세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딱 저 문 앞에서 안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웃고 얼마나 잘 사람들을 영접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그 새 교우들 새 신자 이 환영회를 할 때 뭐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뭐 출석 동기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다고. 뭐 이 소리 들으면 목사로서는 어떤 이고의 만족 같은 기쁨을 느끼죠. 듣기 좋은 소리니까. 예. 근데 종종 제가 전에서 이런 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제 이 교회 왔다가 안내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이 얼마나 친절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그분에게 계속 안내를 했어요.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오늘 여기 제가 로마서 12장 읽다가 글로 지금 튀었는데요. 제가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이야. 물론 은사에 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저는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에 한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한 성경학자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봉사의 동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기적 은사다. Motivational Gift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기적인 은사다. 물론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자, 7가지가 뭐가 나오죠?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자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첫째 뭐예요? 예언. 둘째 섬김. 세 번째 가르침. 네 번째 권위.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다스림. 아, 성실은 구제를 할 때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지. 성실이 은사는 아니에요. 예, 네, 다스림. 그 다음에 긍휼 이렇게 나와요.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자, 7가지가 가장 동기적인 은사가 된다.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7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중국 식당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식당에 가면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쭉 일곱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웨이트레스가 종어머니 자매님이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의자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그 디쉬를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일곱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 다 앉아 있는데 일곱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각기 이 상황 속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선 첫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네, 그렇게 반응도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어떤 틀린 거, 잘못된 걸 두고 못 봐요. 항상 바로잡으려고 그래. 정의의 외침이 예언자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자기는 손 하나 깎다가 나면서 돌아다니면서 야단만 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 양반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아 저분은 예언의 은사가 계시구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맞습니다. 예언의 은사. 자, 섬김의 은사를 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어떻게 섬길까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섬김을 고민하겠죠. 자기가 할 일을 찾겠죠. 또 가르침의 은사를 간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가르쳐야 되니까. 자매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저 벽하고 이 테이블 사이가 저 가장자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금씩 테이블을 뒤쪽으로 가게 되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스페이스가 좀 넓어지죠. 그럼 넘어질 필요가 없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침의 연습. 자, 권위. 이 권위는 이 뭐 권위 부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엑솔테이션이 권고한다, 위로한다. 거의 카운슬링 비슷한 것입니다. 아이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죠. 뭐 이렇게 잘 권고하고 위로할 거예요. 또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구제. 자매님, 그 접시값 얼마예요? 네? 꺼내야죠. 꺼내야지 빨리. 예. 네, 구제를 해야죠. 다스림.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반응을 볼까요? 아, 왜 그렇게 있지 말고 당신 빨리 가서 좀 청소 도구를 가져오라고. 자네들 뭐해? 좀 비키고 이 혼란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 다스림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반응을 볼까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긍휼. Mercy. 예? 다친 데 없느냐고 붙들고 같이 울어야죠. 같이 울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접시를 깨트린 이 자매의 입장에서는 일곱 가지 은사를 가진 다양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딱 뽑는다면. 예? 하나만 딱 고른다면 누구의 도움이 막상 이 접시를 깨트린 자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만. 예? 긍휼? 예? 섬김? 또? 다스림? 또? 왜 다르게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 은사대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 은사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다 필요한 거죠. 정답은 다. 정답은 이 다양한 반응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중국집에서부터 이제 교회로 옮겨놔 보세요. 교회. 교회 여전도에 안 해도 예?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잖아요. 만약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여전도 회장님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할까요? 뭐 남전도의 회장님이 되고 싶으면 무슨 일부터 할까요? 조직표부터 만들고 조지는 조직표부터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분이 이런 그룹의 또 회장님이 되시면 어떤 일부터 할까요? 우리 밤낮 뭐 이런 거 한번 하지 말고 우리 성경 공부하지 하자 뭐. 그러나 만약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이 그 그룹의 리더가 되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뭐 가르치는 거야 밤낮 박 목사님한테 듣지 않느냐? 그거 그만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좀 심방하자 그럴 거예요. 사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사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다 다른 것이죠. 다 다른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내게는 저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 곁에는. 나와 똑같으면 그걸 내가 하는 거지 왜 뭐 필요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곁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곁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되십니까? 자, 앞뒤로 한번 짝을 바꿔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른 은사, 다른 재능의 프린시플을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장은 얼만큼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재능의 원리, 혹은 은사의 원리. 세 번째로 저는 작은 일의 중요성의 원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작은 일의 중요성의 원리. 다 같이 작은 일의 중요성의 원리. 저는 이 본문의 탤런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천국 사역의 프린시플,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은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원리.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다섯, 둘, 하나. 뭐 숫자가 별로 단위가 크게 안 보여요. 다섯, 둘, 하나. 예수님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의 생계비에 해당되었다고 그래요. 20년.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가지면 몇 년 살 수 있어요? 20년.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면 몇 년 살 수 있어요? 뭐 20 곱하기 5 이런 게 계산이 안 되시나요? 100년.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다섯, 둘, 하나, 맡겼던 종들에게, 이제 그 결산을 할 때, 그 주었던 마지막 평가나 칭찬이 다섯이나 둘이나 똑같았어요. 그렇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남겼고, 둘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둘을 남겼지만, 이 두 유형의 사람에게 주인의 평가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업적. 자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어마어마한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마어마한 일.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긴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네가 어마어마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어마어마하게 맡기리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 혹은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큰 일, 작은 일을 나눈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도 작은 일이고. 예.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눠요, 자꾸. 어떻게 큰 일 없나. 큰 일처럼 보이는 일, 생색나는 일, 이름나는 일, 나타나는 일. 그런 일에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열심이지만 작게 보이는 일. 근데 여기서 우리의 성실성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작은 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건 워낙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너무나 땅이 좁은 나라여서 작은 나라에 태어난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가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큰 것을 좋아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름부터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호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소통령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학교, 대학원. 네, 우리나라에서 파견되는 외교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님, 소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 네. 제가 외국 살다가 이렇게 딱 한국에 돌아와서 저도 이민 목회를 딱 와서 보니까 왜 그렇게 한국의 길들은 다 대로인지 몰라요. 대로. 길 이름도 그렇잖아요. 강남 대로, 뭐 양재 대로 그러잖아요. 다리도 그렇잖아요. 다리도 영동 대교, 뭐 한강 대교, 저 유명한 성수 대교 그랬잖아요. 네? 남자들이 먹는 술도 뭐 대포. 거기다 하나 더 붙어 왕대포 여기가 왕대포. 네. 성수대교라고 붙이기보다 그 성수대교 만들 때 나사 하나, 못 하나, 세멘트 하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저 다리 무너지겠어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작은 일. 거기서 우리가 실패한답니다. 뭐 교회 일도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작은 일. 내가 그 일에서부터 성실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봉사의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인가요? 지극히 작은 것에 뭐예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작은 것의 소중성, 작은 것의 중요성의 원리.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사에게 또 하나의 원리, 충성의 원리예요. 충성의 원리. 다시 충성의 원리. 네, 충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막연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충성이란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말하자면 성실성이에요. Faithfulness, 성실성이란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성스럽다, 성실하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들의 충성의 테스트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우리 동기, 사역의 동기, 일의 동기.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어떤 동기로 하십니까? 무슨 동기로 지금 그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동기가 뭐예요? 선거에 하시는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요즘 당선자가 모 교회에서 열심히 그 주차봉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주차봉사 열심히 하면 혹시 나도 대통령 한번 될지 모르겠다. 3년인가 4년 그분이 하셨다 그러는데 저를 궁금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동기로 하셨는지 그분이. 무슨 동기로 하셨는지. 혹시 장로님 되시려고 하셨는지. 동기가 뭐냐. 모티브가 뭐냐. 동기가. 봉사한다는 그 자체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 말고 그 배후에는 우리들의 동기. 어떤 동기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동기가 뭔가. 여기 보면 주님이 이들을 칭찬할 때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라 충성 그 자체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조화. 그 착함의 동기, 선함의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 참 우리들의 동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동기로 일을 하고 있지? 저는 어떤 때 내가 설교하는 것을 즐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나. 혹시 설교하면 교인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동기로 일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어떤 목사로서의 직업의 매너리즘에 내가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기가 뭐냐 말이죠. 동기가. 우리들의 모티브가 뭐냐. 동기. 우리가 충성이, 진정한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속에 파묻었죠. 주인이 지금 책망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채고 그가 변명을 합니다. 익스큐스를 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변명이 여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네. 네.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저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굳이 땅 속에 그걸 가지고 뭐 장사하고 이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냥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분의 주인관.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고 있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어요? 거둘 수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 문제는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보통 거두게 하실까요? 그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뭘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보편적인 원리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귀찮아요. 과정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거두는 것만 따먹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거두는 것. 결과 중심주의. 그래서 그 결과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일의 자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것이. 저도 이제 한 10년 이상 바깥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 14년 전, 정확하게 14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지구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 첫 해였을 거예요. 첫 해 이제 11월 달이 되었는데 같이 저를 도와주시던 부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죠. 어느 날 11월 달에 목사님 11월 달을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 11월을 어떻게 다르게 보내는 뭐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난 이 친구가 추수감사절 얘기한 줄 알았어요. 추수감사절 잘 지내야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말고요. 더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수능시험 얘기하더라. 수능시험. 지금 다른 데서는 다 기도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 수능시험을 위한 기도회를 해야 돼. 그래서 부목사님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두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첫 번째 주간을 지났는데 또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그렇게만 하고 그냥 끝낼 겁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 한 사람 한 사람 좀 기도를 좀 해주시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인데 부모들이. 아이들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글쎄 뭐 하지 뭐 그러면. 그래서 제 평생 처음으로 한번 이 수험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학생에게 딱 손을 딱 댄 순간 제 머리가 갑자기 블랭크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지? 뭐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기대하는 기도가. 주님, 비록 공부는 많이 안 했사오나 시험을 치는 순간 갑자기 기적처럼 답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답안지를 채워 이것을 놀라운 성적으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어물어물 넘어갔어요. 사실은. 네.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지금 우리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것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빠른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역기능적인 기형적인 발전 속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도 만만하지 않았잖아요. 네. 너무 빠르게 그냥 결과만 얻어내려고 참질 못해요. 우린 참지 못해요. 저는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참을 수 없었던 민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현영 씨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민족이 되느냐. 라면 먹기 싫을 때부터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먹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바뀌었다. 이 라면이 소위 인스턴트 컬처의 대표적인 기호식품 아니에요. 사실 라면을 일본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라면 식품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은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도 뭐, 이 오랫동안 밥을 하고 뜸을 들이고 기다려주고, 근데 라면이 나온다면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때부터 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급해지기 시작했다. 뭐 요즘에 와서는 라면 숫자가 일본의 라면의 종류보다 더 많아졌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숫자마다 나 있대요. 숫자마다. 1, 뭐 1번지 라면, 2, 200양 라면, 3, 3양 라면, 4, 사발면, 5, 5양면, 6, 6개장 라면, 7, 7보면, 8, 8도 라면, 9, 9은면, 10, 10라면 뭐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때로는 우리가 심었던 선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안다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과정도 좀 정당했으면 좋겠어요. 과정도 정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과죠. 결과. 저는 충성의 마지막 결과. 저는 이 주인이 다소 두 달란트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늘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행동하는 목적. 하나님의 즐거움. 나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분에게 정말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즐거움. 근데 우리가 초점을 너무 우리 자신에다 두고 보면 그분의 즐거움보다도 나 자신의 이심의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라는 장조차 이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위험성을 많이 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교회의 초점이 되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말이죠. 도대체. 이게 나를 내려놓는 연습. 이게 제일 힘든 연습 같아요. 목사로서. 목사들이 제일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죠. 오죽하면 이런 족구가 생겼겠어요. 어느 날 천국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하나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냥 막 그냥 허그를 해주시고 뭐 포옹을 해주시고 환영을 해주시는데 목사가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옆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목사님이 도착했는데 왜 예수님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 안아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일어났다가 이 자리에 앉을까 봐 두렵다, 저 사람이. 누가 그러는데 나보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예. 제가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저는 그런 위험을 느낄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그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박 목사님 만나서 잠깐 옛날 우리 20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박 목사님이 한때 YFC라는 단체에서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YFC 총무, 그래도 총무님이고 이 총무님을 보좌하는 예, 그런 일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부산에 스탠 무니엠 박사라고 선명의 총재가 와서 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미국 가서 돌아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그 구독체육관인가 하는 큰 체육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청중 앞에 제가 서본 처음 경험이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것도 빈치터로 대신해서 이 많은 청중들 앞에 통역을 하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선명의 행사라 그때 한경주 목사님이 바로 뒤에 와서 앉아 계셨어요. 부산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첫날 통역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통역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통역하는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은혜만 충만한 집회였다고. 한경기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한국교회 인재가 났네. 이 목사 막 안아주시고 두드려주시더라고요. 해운대 어떤 호텔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들 그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가서 담소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뭐 권사님도 오고 이러셨는데 얼마나 저를 칭찬해 주신지. 세상에 이렇게 통역 잘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또 미남 청년을 처음 봤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스타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날 알아주고 칭찬해 주시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날 밤 꼬박 세웠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리라. 내일은 더 히트를 치리라. 결심하고 두 번째 날 딱 섰어요. 네, 딱 섰는데 한 5분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가버려요. 목소리가 가버려요. 이 좋은 목소리가 탁 가버려요. 아무 소리 나지 않아요. 컥컥거렸어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좀 통역을 할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와서 대신 통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택시를 잡아타고 그냥 호텔로 들어왔어요. 해운대 호텔로. 속상하더라고요. 어젯밤에 공든탑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무슨 창피란 말인가 도대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날 밤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 속상해. 다 까먹었단 말이야, 이제. 다 망쳤다, 이제. 밤 12시, 2시, 1시, 2시가 넘어가는데, 근데 그냥 비틀비틀 침대에서 뒤척뒤척거리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갑자기 조용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야, 네 목소리야. 네 목소리야. 통역할 수 있는 능력, 내 거야? 내 거 가지고, 내 목소리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건강 가지고 하면서, 왜 네가 네 자랑만 하고 있어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초점을 저에게 모으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막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제 속에 쌓여 있었던 더러운 모습들, 내가 감추고 있었던 의식의 밑바탕에 숨어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 내 모든 추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보기도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 죄된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정신없이 그냥 회개 기도를 했어요. 얼만큼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텔 바깥으로 아침이 이렇게 밝아오고 있더라고요. 아침이. 성경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이렇게 열었어요. 네, 여러분, 이 찬송가 빼놓고 성경을 딱 이렇게 열면, 예? 이게 예, 대충 한 복판에 나오는 것이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중간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예,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이 찬송가가 없는 성경이었어요. 딱 열었더니 가운데 딱 시편 115편이 딱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하여튼 뭐 지쳐갖고 하여튼 그러다가 아침 보면서 딱 했는데 이상하게 시편 115편이 나온 거예요. 하여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필름 이 말씀이에요. 오 주님. 제가 한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높이면서 제 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참 찬송 못하는 저인데 막 찬송이 솟아나와요. 제 마음속에서. 이 찬송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호텔 방에서 밝아오는 새벽과 함께 소리 높이 찬송을 불렀어요. 부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제가 이 찬송이 특별히 좋았던 것이 뭐냐. 마지막 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 이름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 이름 드러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한평생을 섬기고 싶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은 제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정신적으로 그 해운대 호텔의 그 새벽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마음으로 제 생의 남은 시간을 정말 주 이름을 높이면서 살게 해달라고. 저는 동일한 갈망, 동일한 그런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실 때 이 찬송가를 조금 톤을 낮추어서 이렇게 한번 반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른바다 나서님 355장. 여러분은 찬송가 피지 마세요.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삼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부른바다 부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하밍하겠습니다. 하밍 조용히 혹시 그동안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재직들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것이 나의 좌절이 되고 내 실망이 되었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제 이름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냥 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거예요.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봉사의 진정한 원리를 붙들고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작은 일이라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남은 생에 주 앞에 바칠 거예요.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귀한 원리를 따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대하시는 그 모습의 청지기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 이름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괴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다면 드러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기쁨으로 그 자랑스러움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봉사하는 소중한 일꾼들이 이 귀한 교회에서 또 금년 안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